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이날 VOA에 24일 오후 4시 미리 예정됐던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북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부는 이번 긴급회의에서 다뤄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관계국인 한국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5와 18745, 2087호, 2094호, 270호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아마트리체에서 24일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2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36분쯤 발생한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수도 로마에서 150km가량 떨어진 노르차 남동쪽 10km 지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로마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 더미에 매몰된 주민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100명가량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트리체 시장은 아마트리체 지역 4분의 3이 지진으로 파괴됐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해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끊기고 주민들이 잔해 더미에 깔려 있다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에서 24일 총격전과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괴한들이 이 대학에 잠입해 공격을 가했으며 현재 학교에 교수와 학생 여러 명이 갇혀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국 AP통신의 메소드 호사이니 사진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 총격과 폭발이 발생한 아메리칸 대학에 갇혀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며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자들은 현장에 보안군을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재미 이슬람 학자 페훌라흐 쿨렌을 즉각 송환해달라는 터키의 요청을 거듭 거절했습니다. 터키를 방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24일 수도 앙카라에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쿨렌이 쿠데타 기도에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의 해를 가한 인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쿨렌이 쿠데타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터키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은 쿨렌을 송환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연방법원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당국은 앞서 미국 측에 지난달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쿨렌을 추방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현재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쿨렌은 자신은 쿠데타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터키 방문은 터키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쿠르드 반군을 겨냥해 군사 공격을 개시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이 간첩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식통들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에 체포됐던 50대 일본인 남성이 23일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인 4명 가운데 세 번째로 기소된 것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당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저장성, 랴오닝성에서 각각 일본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그 뒤 이들을 공식 구금했으며 앞서 상하이와 저장성에서 체포한 2명은 이미 기소 처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11월 간첩방지법을 제정한 뒤 외국인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구속된 4명의 일본인 외에도 중일청년교류협회 이사장인 스즈키 에이지가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다. 미국의 시인인 해리 캠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고 절망에 찬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물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풍요로워진 현대사회에서도 여러 이유로 가난과 싸우고 집도 없이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 미국 서부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는 이런 사람들의 꿈을 사진으로 표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에 빠져 있지만 한때는 그들도 누군가의 희망이었고 또 자신이 꿈꾸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러 문제로 꿈을 잊고 사는 이들에게 꿈을 다시 찾아주고 또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경제적으로도 돕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꿈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꿈은 늙거나 지치지 않는다고 하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만을 위한 꿈을 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28도, 신의주 23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3에서 30도, 함흥 23에서 31도, 끝으로 청진은 23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제이슨 도노반의 노래입니다. 어떤 꿈도 괜찮아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Any Dream Will Do 함께 감상해 보시죠.
dreams, a flash of light. My golden curls flew out of sight. Colors faded into darkness. I was left alone. May I return to the beginning? The light is dim.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수요일 안보법의 본격 가동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자위대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고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타이완을 방문 중인데요. 차잉원 총통 취임 후 첫 양안회담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에서 규모 6.2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적어도 120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수요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안보법 시행에 따라서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고 이 자위대 각급 부대가 이에 맞는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를 위해서 조만간 자위대가 일본 밖에서 미군과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이나다 방위상이 언급한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라는 게 뭘까요?
네, 일단 이 자위대의 성격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은 이 연합국 최고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한 평화 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위권은 인정해서 이 자국의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만 보유하게 한 게 바로 자위대인데요. 이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다는 건 집단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집단 자위권은 이 자위권의 개념을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이 집단으로 넓혀서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단 자위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안보법인 거군요.
맞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9월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을 제정했는데요. 흔히 줄여서 이 안보법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안보법이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란이 크게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강한 의지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됐고요. 올해 3월에 공식 발효된 건데요. 하지만 이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주변국에서는 일본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니냐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일본 내부에서도 이 안보법이 위헌이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나다 방위상의 이번 회견을 계기로 안보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본 내에서 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이나다 방위상 역시 그런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이 안보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100%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법률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철저히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안보법에 대해서 일본 헌법에 명확히 합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일본 자위대가 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훈련을 하게 됩니까?
네, 이나다 방위상은 회견에서 이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남수단의 자위대를 파병해서 오는 11월부터는 유엔 평화 유지군 활동에 합류시킬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들 병력은 유엔 평화 유지군 주둔 지역의 주변을 공동 방어하는 훈련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총기류 등을 이용해서 반격하는 훈련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군과의 합동 훈련도 예정돼 있죠.
네, 이나다 방위상은 미군과의 합동 훈련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자위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반격하는 이 부대 단위 상황 훈련에 적합한 지역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과의 합동 훈련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또 안보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조금 다른 소식이긴 합니다만 일본 강요회의에서 이번에 한국에 10억 엔을 보내는 내용이 승인됐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수요일 이 아베 총리 주재로 강요회의를 열었는데요. 지난해 합의에 따라서 이 한국에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에 10억 엔 미국 돈으로 약 998만 달러를 출연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화해 치유 재단이라는 게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2차 대전 당시 발생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 보상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말에 합의해서 설립한 재단인데요. 일본 외무성이 10억 엔을 출연해서 생존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약 1000만 엔, 미화로 10억 10만 달러, 그리고 유족들에게는 최대 200만 엔, 약 2만 2천 달러씩 지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그리고 포괄적 배상 없는 이런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화해 치유재단 운영 그리고 일본의 10억 엔 출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타이완을 방문 중이라고요?
네, 지난 5월에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후 이 타이완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는데요. 차이 총통이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온 이 민진당의 주석이고요. 또 총통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 정부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가 타이완을 방문해서 양안 회담을 진행 중이어서 이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차이 총통이 취임한 이후에 이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자 처음으로 이 총통 취임 후에 타이완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인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겠군요.
맞습니다. 4일인 중국 공산당 상하이 시당 위원 겸 통일 전선 부장인데요.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화요일 타이페이에서 열린 이 상하이 타이페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차이잉원 정권 출범 후 중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첫 타이완 방문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타이완의 황중현 총통부 대변인은 수요일 진정한 교류는 전제가 필요 없다. 그래야만 서로 진정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서 이 사부장과의 대화에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사부장이 이번에 이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사통일 전선 부장은 상하이 타이페이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이 9.2 공식 인정을 통한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타이완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 9.2 공식이란 지난 1992년 중국과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합의한 회담을 가리키는 거지만 이 차이 총통은 줄곧 이 9.2 공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9.2 공식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타이완은 스스로 하나의 국가라고 발언해서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사부장이 차이 총통을 면담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사하일인 이 통일 전선 부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촉구했다면 이 타이완 당국의 뭐 당초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발언인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타이완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그 사부장의 방문을 둘러싸고 반중국 시위가 거세게 있었다고요?
네, 수백여 명의 반중국 시위대가 사하일인 부장이 입국한 공항에서부터 일정 전체를 따라다니면서 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사하일인 물러가라, 통일 전선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 사하일인 부장의 대형 얼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중국 어권 매체들은 타이완 독립 세력이 사부장 방문을 계기로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이 타이완 정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이 중국 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타이완 정계에서는 영향력이 큰 커원저 타이페이 시장이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이 커원저 시장은 이번 사부장 방문 관련 행사는 타이페이 시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었다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중국도 타이완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견지한다는 걸 존중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이탈리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군요.
네, 이탈리아 중부 지역 일대에서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새벽에 규모 6.2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상자 수는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지금까지 적어도 120명이 숨지고 3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도 최종적인 집계는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실종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돼 있고 다친 사람들 가운데서도 중상자가 많아서 앞으로 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예, 자, 큰 지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지진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이날 지진의 진원지는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이 10km 떨어진 도시 노르차인데요. 중세 문화유적으로 유명한 페루자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새벽 3시 30분경 첫 지진이 발생한 뒤 약 1시간 후에 규모 5.5의 여진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총 39차례의 여진이 관측됐습니다. 진원이 10km로 얕아서 500km 안에 사는 주민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로마에서도 한밤중에 진동을 느낀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구조 작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예, 현재 피해를 입은 마을들은 먼지와 누출된 가스 냄새로 뒤덮여서 아수라장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도시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다리까지 끊겨서 고립된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치 총리는 단 하나의 가정도, 도시도, 마을도 홀로 남겨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이 불도저와 삽, 맨손 등으로 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파헤치면서 이 생존자 수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암석과 철근 등으로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지진이 좀 자주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요?
네. 2009년에는 라퀼라에서 규모 6.3 지진이 발생해서 이 3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진 사태와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정을 중단하고 이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진행 중이고요. 미국 정부는 미국인 관광객들이 이 피해자 가운데 포함됐을 가능성을 놓고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또 한국 정부도 한국인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는지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루이지애나주의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수재민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제임 씨의 클린턴 재단 후원가들을 다수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 클린턴 재단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서 사립고등학교로 유학 하고는 중국인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루이지애나주를 방문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 남부 베턴루지를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 복구 노력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What I want the people of Louisiana to know is that you're not alone on this. Even after the TV cameras leave, the whole country is going to continue to support you and help you.
네, 루이지애나 주민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취재진이 떠난 뒤에도 모든 미국인이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이 현지에 나가 있는 연방 관리들과 구호 요원들로부터 이 상황 보고를 받았고요. 또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와 게럿 그레이브스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만났습니다.
네. 자, 이 루이지애나 주의 홍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요?
네, 지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내린 폭우와 홍수로 13명이 숨졌습니다. 또 가옥 6만 채가 파괴되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미국 적십자산은 지난 2012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 이후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자, 현재 지역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주의 64개 행정구역 가운데 20곳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은 11만 5천 명 이상이 연방재정지원을 신청했고 1억 2,700만 달러의 재원이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피해 주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 장기적인 차원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미국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루이지애나주의 피해 지역을 방문하기는 했습니다만 더 일찍 갔어야 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루이지애나 홍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월 초부터 2주 동안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휴양지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긴 뒤 지난 월요일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등 공화당 인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휴가를 단축하고 피해 지역 사찰에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앞서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Honestly, Obama ought to get off the golf course and get down there.
네, 오바마 대통령이 골프 치는 걸 중단하고 루이지애나를 방문해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는 화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루이지애나를 방문하자 더 일찍 갔어야 했다면서 너무 늦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지난주 금요일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함께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정치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런 재해가 발생할 때는 사람들이 소속 정당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지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복구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문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 역시 경호 문제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방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클린턴 후보의 클린턴 재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군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클린턴 재단이 뭔지부터 말씀드리면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딸 첼시와 함께 설립한 자선단체인데요. 전 세계 기후변화와 경제개발, 여성교육, 의료사업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클린턴 재단에 고액을 기부한 후원가들이 특별 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특별 대접이라고 했는데 이 클린턴 재단에 그러니까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들이 당시 클린턴 장관 또 국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누렸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요. 자,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직 시 접촉한 민간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클린턴 재단 기부자들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국무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클린턴 후보가 당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154명 가운데 최소한 85명이 클린턴 재단 후원가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뭐 이런 만남이나 통화가 불법은 아닌데요. 하지만 재단 후원금이 클린턴 당시 장관 등 국무부의 고위 관리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기부자들이 클린턴 재단에 얼마나 기부를 했습니까?
네, 이들 85명이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속한 돈의 액수는 1억 5,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10만 달러 이상 기부한 사람이 최소한 40명이고요. 20명은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부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밝혀질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죠.
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계정과 관련한 미 연방수사국 FBI 수사 결과를 볼 때 FBI를 신뢰하기 힘들다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7월 초에 FBI는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저 당시 이 FBI의 발표로 이메일 수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이메일이 발견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사용한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이메일 약 15,000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클린턴 후보 측이 업무 관련 이메일이라면서 넘긴 이 3만 건과는 다른 겁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월요일 국무부에 조속히 이메일 내용을 검토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연방법원은 오는 9월 23일 이메일 공개 시기와 관련한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대학에 가보면은 이 세계 곳곳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자,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몰리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이 3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대학 전체 유학생 3명 중 1명꼴로 중국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미국 고등학교로 유학 오는 어린 학생들의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 수가 2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 네.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미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중국인 유학생이 많이 몰리는 이유를 분석한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부유한 중국인 부모들 사이에 미국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면 좀 더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입학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멀리 중국에서 준비하기보다는 미국의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는 부모와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자, 미국의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역시 명문 사립학교를 주로 선택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케이프코드 아카데미라는 사립학교의 상황을 전했는데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이 학교는 5년 전부터 이 아시아 학생 유학 전문 기관에 끼고 중국 유학생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학교 모두 240명이 공부하고 있고 이 졸업생 전원이 대학 진학을 한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인데요. 전체 학생이 약 20%가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의 경우 총 70명의 중국인 학생이 입학 지원서를 냈는데 그중에서 5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네. 자, 전체 학생의 20%라면 적지 않은 수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측도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겠죠?
예, 우선 이 학교의 학비는 웬만한 사립대학 못지 않다고 합니다. 학비와 교재비 등을 포함해서 국제학생의 경우 1년에 5만 달러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학비가 주요 재원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기꺼이 내는 학생들이 많으면 당연히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요.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사립학교들이 이 중국 유학생 입학을 환영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중국인 학생들이 유학을 오면서 국제화 시대에 학생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되고 또 서로 교류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대학의 경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인 유학생도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곤 했었는데요.
네.
고등학생이면은 더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적응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유학 전문기관이 중간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를 않아서 피해를 겪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고요. 자, 하지만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미국 대학 적응에 더 도움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TV나 잡지 등을 통해서 미국 학생들의 생활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어린 중국 학생들이 미국 유학의 꿈을 꾸고 있고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서로 의지할 친구가 맞는 점 역시 이 많은 중국인 고등학생이 미국 고등학교를 찾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의 미국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ster Hazel의 노래입니다. All for you,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Finally I figured out it took a long, long time. Now there's a turnabout, maybe cause I'm trying. There's been time to you, all my road, but I need you. I just can't turn and walk away. It's hard to say what it is I see in you. Wonder if I'll always be with you. Words can't say it.
Away. It's hard to say what it is I see. out, but it took a long, long time. Oh, now there's a thought about me because I'm trying. There's been times, y'all might hav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8월 25일은 미국의 국립공원관리국이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자연과 역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100년 전에 시작된 미국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미국의 국립공원관리국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Just look at this scene. You can't capture this on an iPad. Or a flat screen, or even an oil painting.
지난 6월 18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요세미티 폭포의 절경을 배경으로 연설했는데요. 이 광경은 판형 컴퓨터인 아이패드나 평평한 모니터 화면, 심지어 그림으로도 담을 수 없다며 이곳에 실제로 와서 직접 숨 쉬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n August we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Park Service.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100주년을 맞은 미국 국립공원 관리국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미 국립공원 관리국의 탄생.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6년, 미국엔 이미 35개의 국립공원과 국가지정 기념물이 있었는데요. 당시엔 내무부가 기념물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국가유산을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고, 그해 8월 미국의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8월 25일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내무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국 National Park Service가 신설됐습니다.
미 국립공원관리국의 역할.
국립공원관리국은 어떤 일을 할까요? 조너선 자비스 국립공원관리국장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I like to say the National Park Service is the only federal agency with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public actually has fun.
자비스 국장은 미국의 자연과 역사적인 현장의 관리를 책임지는 연방 정부 유일의 기관이 바로 국립공원관리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의 국립공원과 국가기념물의 직원들을 배치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마음껏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자비스 국장은 그러면서 직원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도 하지만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국립공원관리국의 직원은 시간제 직원을 포함해서 모두 2만 2천 명에 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숫자는 무려 22만여 명에 이릅니다.
미국의 국립공원과 국가기념물.
국립공원관리국이 설립된 당시 미국에는 이미 14곳의 국립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1872년에 미국 연방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최초의 국립공원이지요. 당시엔 국립공원 외에도 21개의 국가기념물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이 말 그대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공원이라면 국가기념물은 환경적으로 또는 문화, 역사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지역이나 건축물 등이 포함되는데요. 유명 관광지인 미서부 애리조나주의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 역시 초기에 지정된 국가기념물입니다. 14곳의 국립공원과 21개의 국가기념물은 1916년 국립공원관리국이 설립되면서 더 확장되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 현재 국립공원과 기념물은 모두 412곳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곳은 물론이고 생태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지역,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축물, 그리고 과거 남북전쟁터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의 개척자들.
미 국립공원관리국이 세워지는 데는 환경과 역사를 보호하고 이를 후세대에 그대로 넘겨주고자 하는 개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탐험가이기도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가기념물 지정에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재임 기간인 1906년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기념물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유물법이 통과되면서 루스베트 대통령은 무려 93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퇴임을 앞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국가기념물을 지정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노동조합이 탄생한 곳을 비롯해 지난 6월엔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시위가 일어났던 뉴욕의 스톤월인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새로 지정하거나 확대한 국가기념물은 모두 24곳에 이릅니다.
미국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
지난해 미국 국립공원을 찾은 사람은 모두 3억 500만 명에 달합니다. 방문객 중엔 단순한 관광객도 있고 연구나 조사를 위해 방문한 학자들도 있고 사진이나 영상이 담고자 하는 작가들도 있지요. 물론 전문 여행가들도 있고요. 미 국립공원관리국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자신이 사는 지역에 국립공원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고 또 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Find Your Park, 당신의 국립공원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또한 25일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전국 100여 곳의 국립공원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국립공원관리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loud 9, to be on cloud 9입니다. heard Americans say, "I'm on cloud nine." Well, what does that mean? Don't worry, we're going to find out today. So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네, 본문에서 Jonathan은 Pam에게 I can't believe it.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Pam은 What? What's wrong?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자 Jonathan은 Nothing is wrong. I won. 나 당첨됐어. 라고 너무 기뻐하고 있네요.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Pam은 What? What did you win? 뭐라고? 뭐를 이겼다고? 이라고 묻자 Jonathan은 The lottery. I won $1 million. 복권에 100만 달러에 당첨됐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Pam은 Oh my gosh, that's fabulous. 와, 정말이야. 대단하다. 라며 놀라워하고 있어요. Jonathan은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믿을 수 없어.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아. 참, 인생은 너무 좋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오늘의 영어 표현은 cloud, C-L-O-U-D, cloud, nine, N-I-N-E, nine, cloud, nine입니다. When someone is on cloud nine, it means that they are extremely happy. Cloud nine은 너무나 행복한, 행복의 절정이라는 뜻으로 기상학사들이 구름에 이름을 붙일 때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큰 숫자를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을 때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높이 떠 있는 구름 위를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한 기분을 cloud nine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cloud nine, to be on cloud nine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 million.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오늘의 영어 표현, cloud nine. 너무나 행복하다. To be extremely happy. Cloud nine. To be on cloud nin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최근 발간된 미 국무부의 2015 국제종교자유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갖고 있거나 외부에서 종교 관련 책자 등을 반입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돼 체포, 수감돼 심한 처벌을 받으며 심지어 처형되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은 종교를 믿는 주민들을 가혹하게 다룹니다. 체포해 고문과 구타는 물론 처형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북한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산간오지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 중에는 종교 활동이 문제가 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인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은 북한의 지하교회 주민들의 종교 활동이 문제가 돼 체포돼 구타당하고 살해됐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민간단체들도 북한 당국이 허용한 전시용 종교시설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이 성경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또는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기독교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벌이고 있는 최고 지도자 우상 숭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기소돼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성분이 나쁜 적대 세력으로 간주됩니다. 성분이란 주민들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기준으로 분류해놓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분이 나쁘면 교육, 의료, 거주에 차별을 받고 출세를 하기도 힘듭니다.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2015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모든 국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는 국민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어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